저희 신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설교학을 가리켰던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름을 대면 알 법한 그런 유능한 설교자이십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그분이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회심하고 또 마음에 결단을 내렸던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날, 아주 뜨거운 여름날, 너무도 목이 마르고 더워서 바깥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샘가로 달려가 그 펌프질하는 샘을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물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물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 삶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게 되고 일반 대학을 가고 나서 다시금 회심을 하여 신학교에 가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신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그의 신학교 3년의 생활을 지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적어도 겨자씨보다는 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겨자씨보단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하는 기도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도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루어진 일보다는 안 이루어진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씀이 틀렸든지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하고 있든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 도대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없어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다섯 가지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오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서로 비교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7장 1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설명을 했고 그 이르신 말을 듣고 제자들이 반응한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다섯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의 내용을 이제 연달했으니 그것을 듣고 이렇게 살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도 작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증진시켜 주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요구를 하셨길래 그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자기에게 관여된 일이었고 그 자기에게 관여된 그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죄를 동일한 날에 일곱 번씩 반복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단순히 용서라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용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그 잘못된 길을 지적하여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여 옳은 상태에 돌아와서 그때 용서를 구하거든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마 인격적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한두 번 정도, 아니 많은 인내를 통하여 그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라면 일곱 번까지도 용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반복되는 일을 할 때에 그 실수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그로 하여금 올바른 길에 서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그들의 실수에 관여하여 실수를 옳은 길로 돌리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 아마도 그것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이고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받아들였던 제자들의 반응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믿음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반복되는 일을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분명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한 시간 후에 그 일을 또 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옳은 길을 제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서 그러지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30분 후에 또 그 짓을 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을 일곱 번씩 반복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격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오늘 사도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제자들은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주옵소서. 그러면 혹 그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오늘 누가는 제자들이라고 쓰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함께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부인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으로 그분을 안 자들, 그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들로부터 시작을 했고 교회의 믿음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작했던 그들이 지금 불가능한 일처럼 고백하는 그 내용, 믿음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쩌면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살아있는 한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 사도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불완전한 일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염력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믿어지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밖에 나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구약 성경을 특별히 공부해보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학문으로 연구가 되는 것이지 믿음을 갖고 그 학문에 혹은 그 말씀에 연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학문적인 내용으로 연구를 하든 믿음을 갖고 연구를 하든 그 연구의 가장 좋은 기준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이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을 정말로 말씀 그대로 믿으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화나 혹은 그냥 이야기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는 다 믿고 있죠. 정말 도끼가 떠오를 거라는 걸. 그렇죠? 저만 믿나요? 그러면 뽕나무도 뽑혀서 심겨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는 믿고 하나는 못 믿죠?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마음의 생각이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접어놓는다면 거기에는 어떤 믿음도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치에 어긋난 행위들,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진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 향해서 그것이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반응합니다. 믿음이 없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고 조그만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믿음이 더 완전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오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에 의하면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랍니다. 얼마나 작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아마씨 혹은 뭐 참깨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씨 정도일 겁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다라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그 정도로 작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적어도 사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 예수님의 요구하는 이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자신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말했던 겨자씨보다는 컸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만약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을 발휘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진실된 참된 믿음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믿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 밑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남겨진 아홉 명의 제자들이 쉬고 있는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그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 당신들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공생의 시작이 아니라 거의 끝쯤입니다. 적어도 2년 이상 지난 삶이에요. 그동안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지 귀신이 나가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정도 지났던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은 아마 당당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치고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귀신이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제가 원래 다니던 모교회가 조금은 그런 신비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을 가면 여느 기도원과 같은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러 권사님도 가고 성도님들도 함께 갑니다. 가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야,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돼 라는 말이에요. 그 상태 속에서 서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을 하죠. 실제로 실갱이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고 말았죠. 지고 말았습니다. 귀신은 당당하게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난감합니다. 더 난감한 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스승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려오자 그 아버지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왔을까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해놓고 믿음이 작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보다 더 작은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논하고 있고 믿음의 행위를 한다라고 해본들 그것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참된 믿음이라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일이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내용이 믿음의 질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만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커서 뽕나무가 옮겨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위대해서 뽕나무가 옮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참된 믿음은 뭘까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개연성이 떨어지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처럼 본문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믿음 이야기를 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일어나고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종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게 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죠?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상한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아니 이야기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종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 참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주인은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잖아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졌느냐, 얼마나 의지를 가졌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얼만큼 믿을만하냐, 신실하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저희 집에서 일을 하던 한 좀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과 일을 할 때 보면 늘 바깥에서 일을 하고 안에서도 일을 합니다. 오늘 종이 그렇죠.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밭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고 가축들도 키웁니다. 때가 돼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수고했다 여기 앉아 내가 밥 준비해 줄게 라고 주인이 밥을 차려주던가요? 아니죠. 빨리 내 밥 먹을 밥을 준비해라. 그리고 준비 다 끝나면 내가 밥 먹을 동안 옆에 서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다오. 그리고 내가 다 내 필요로가 채워지면 그때 가서 먹고 마시고 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가 종들에게 들려지면 아이고 고맙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의 위치가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주인의 위치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이 위치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믿음이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를 망각했습니다. 어떻게 망각했어요? 내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이름을 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그 죄악된 삶을 그들에게도 요구하고 있고 자기도 못 살면서 그렇게 그들 앞에 가식과 가면을 쓴 상태에서 믿음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외식되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거나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 목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자꾸만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결국 자기 자신이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는 누굴까요? 사도들,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을 더해주소서 요구하는 그 사도들, 그 사도들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삶의 내용, 그것을 갖고 있다면 당장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실된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예화가 아마도 엘리사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을 가보시면 열왕기하 5장에 가서 엘리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은 좀 전에 읽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 군대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과 엘리사가 대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나아만, 즉 아람 군대는 굉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장관인 나아만이 그 아람 왕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때아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한 하녀가 있었는데 그 하녀는 히브리에서 잡혀온 하녀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책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들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답니다. 그분에게 가면 주인님의 병도 치유함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람왕에 이야기하고 아람왕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총애하는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편지입니다. 이게 그냥 간청의 편지가 아니라 명령하는 듯한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옷을 찢어가며 큰일 났다라고 외치는지 본문이 설명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전갈을 보냅니다. 자기에게 오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만나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오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황당하죠. 나아만이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은 아마 평생 처음이지 않을까. 아 그렇잖아요. 비록 내가 문둥병에 걸렸지만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나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저 하찮은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면 낫는다라고 말하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괘씸하다고 이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해보자는 거예요. 아, 뭐라고 욕을 했든 하지 않았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어르신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 근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그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 하나님만 섬기겠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내가 예물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제발 내 감사의 표현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왜 거절했을까요? 이게 누가 한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사로부터 능력이 나온 게 아닌 거죠. 아 그렇잖아요. 요단강 물이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어서 나아만이 치유가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얘기 들으면 요단강으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갔을 때 그 요단강 물을 통해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라고요.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리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아는 거죠. 나 아니면 그 일이 안 이루어져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거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는 거죠. 그러자 나아만이 요구를 합니다. 내가 아람 땅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없으니 다시 이 땅으로 올 수도 없고 그러니 나귀 두 마리에 흙을 잔뜩 달라는 겁니다. 그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쁜 마음으로 노새에 흙을 주고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일을 옆에서 지켜봤던 게하시라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사환이 하나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이 게하시가 어떻게 표현한지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사실은 조금 전에 엘리사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게하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듯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는 내가 목적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 표현은 심한 말로 이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무엇인가를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짓말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엘리사가 머무는 그곳에 아주 먼 데서 온 선지자 무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뚜벌과 은 한 달란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거룩한 척합니다. 아람 왕 그 나아만 장군이 두 명이니까 두 달란트를 주겠다니까 아유 아니라고 한 달란트면 된다고 한 달란트면 족하다고 억지로 해서 두 달란트를 받지요.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일에서 산을 넘어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착할 때쯤 사원들을 보내죠. 옷도 다 자기가 챙깁니다. 그리고 갖다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결과가 되어져 엘리사는 문둥병에 걸려 평생 그렇게 살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 게하시요. 죄송합니다. 게하시. 게하시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가지고 반응하지만 하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는 거짓된 왜곡된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거짓된 그 왜곡되고 외형적으로 속이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실수와 잘못을 교훈으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혹은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그 삶의 중심에 있다면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위대하게 역사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다면, 내가 그 일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일의 힘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더 많은 믿음을 주십시오. 더 많은 능력을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고 내 자리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 삶의 끝에는 무익한 종이 주의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된 믿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팠던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매몰되지 않도록 하늘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